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평화,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샬롬의 그는 되시고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샬롬의 전달자요. 우리는 샬롬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샬롬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이 왜 필요한가? 샬롬이 없기 때문이죠. 샬롬의 정착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샬롬 기대에 대한 그 동력은 믿음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볼 수 있죠. 우리식으로 인사할 때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이냐, 무고한가. 사람들은 평화 조약이나 평화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전쟁 없음, 갈등 없음을 말하지요. 샬롬이. 하지만 그보다 나은 무엇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과 몸과 재산상의 그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면 옛 사람들은 죽었구나 생각했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 안 죽어. 그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누리는 샬롬은 우리의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 욥의 샬롬도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샬롬인 줄 아세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다윗에게서 나리니 그는 솔로몬이 이제 될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 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 자체가 화평 평화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내적인 샬롬과 외적인 샬롬이 다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의 뜻을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남아 있는데요. 성벽을 쌓을 때 저렇게 촘촘하게 다 벽돌을 쌓은 그것이 샬롬입니다. 벽돌 하나 빼버린 그것이 하나 빠지면은 샬롬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샬롬은 도시 생활하시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종합개발단지하고 비슷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사는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미자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요소요소가 따로 있는데 그것들이 잘
어울릴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라는 말로 하지 말고 거꾸로 하면 그게 화평이라는 말로 만들자라는 뜻이니까 동사가 되죠. 샬롬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완성하다, 마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샬롬은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온전하게 완성할 때 샬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이 마친다는 동사가 샬롬의 약간 변형인 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 돌이 있는데 고인돌과 같은 거예요. 온전한 돌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있는데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 다듬지 아니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죠. 라이벌 두 나라가 샬롬일 때 단지 싸움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은 샬롬의 상태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샬롬을 융성하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샬롬의 왕을 고대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면은 그 평화는 no end, 무궁하리라고 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 샬롬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샬롬의 좀 진기한 뜻을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도 그렇습니다. 친구예요. 친구는 진짜 가깝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해야 되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특히 제물이 있으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붙였죠. Peace offering. 그러나 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친구, 떡을 나누어 먹는 가까운 나의 친구, 가깝다, close,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의미가 담례와 보상, 보답입니다. 되돌려주고 대갚아주고 어떤 때는 원수 같은 케이스를 응징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샬롬이. 우리 성경에는 가축이 어떻게 하다가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막 짓밟고 손상을 시켜버리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 보상 자체의 그 단어가 샬롬입니다. 사람이 밭에 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샬롬할지니 배상할지니 서로가 손상된 혹은 잃어버린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에서 깨진 관계를 화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회복하고 복원하고 복권하고 복직하고 이것이 샬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망가진 샬롬이 회복되어야 하겠죠. 보상을 통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혹은 감옥에 있을 때 보석금을 내듯이 감금된 자, 인질이 된 자, 볼모로 잡힌 자, 빚진 자, 물, 지불하고 풀려나와야 돼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함으로써 쌍방간의 평화를 이루는 샬롬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약속을 함으로써 샬롬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죠. 특별히 그 샬롬에 대한 빚진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힘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을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내려진 형벌과 질책이 우리에게 내려진 샬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 굿뉴스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편 122편 시이죠. 시상에 따라 묵상해도 좋습니다. 야,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직전입니다. 그리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와, 한양 도읍이구나. 영, 정말 멋지네.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대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잘 짜여진 거리가 있고 집들도 있고 상점도 있고 군대도 있고 가운데 성전도 있더라고요. 이 요소 요소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합 단지처럼 열두 지파가 각 가문의 아름다운 것을 뽐내고 선보이는 때, 온 사람들이 필그림으로 성전을 방문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메이시 전통에 따라서 프레이드를 했죠. 뉴욕에서 초빙받은 하이스쿨이나 칼리지나 뮤지컬 팀들이 다 프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청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프레이드고 프라이드이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기 혹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전에도 우리가 와봤고 앞으로도 와서 프라이드하고 감사할 거야. 어?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나의 꿈이 보이네. 보좌를 향해서 시인이 노래하죠. 이 성읍 예루살렘의 평화, 평안, 안녕, 안보여 영원하리로다. 그게 나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왕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 이것이 태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든 그 형통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웃에게 말하고 싶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너 이스라엘에게, 너 한양 도읍에게 복을 구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굿뉴스이죠. 샬롬의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단어 하나 설명하면서 십몇십 분을 이제 소비를 했는데요. 그것만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시라는 것이죠. 화평의 복음. 굿뉴스는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 예언이었었습니다. 이사야가 했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샬롬을 공포하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구원을 공포하는 자,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르는 자, 그 사람의 산을 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샬롬 선포가 바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죄로부터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2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의 왕은 2000년 전 메시아로 성취가 되는데요. 메시아의 목적은 샬롬이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려면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왕이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샬롬을 선포했어도 실제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시는 분이죠. 그가 만드시는 분, 화평을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아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저기에 가득 찬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 피스메이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풍을 향해 말씀하시고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평안하라, 샬롬이라고 명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직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은 비유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인생바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풍,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잔잔하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설교 제목 My Shalom, I give to you. 예수님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Peace be with you, 평안하라고 하셨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샬롬이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도바울도 있죠. 베드로도 있죠. 이 사도들의 논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메시아 안에 하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 망가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람과 저쪽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샬롬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생각은 인간들과 창조주 사이, 인간들과 저쪽 이웃 인간들 사이 망가진 관계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킨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그 샬롬은 더 명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의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성취할 때가 이제 우리들의 때입니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깨어진 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약, 샬롬의 도래, 예수님의 탄생, 것들이 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요. 내 평안을 네게 주노니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평화는 화평은 단지 다른 사람하고 뭐 안 싸운다. 전쟁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복원했다면 더 계속 유지하고 번성게, 번창게, 샬롬이 융성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샬롬이란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세계 속의 샬롬이 있다면 그 깨어진 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완전한 회복을 요구한다.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샬롬이 값지고 풍성하고 훌륭한 그런 샬롬이 될 것입니다. 이 샬롬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 26절 거의 다 이제 외우시는데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몸을 향한 축복을 먼저 24절에 말하고 마음을 향한 전인격적인 축복을 25절에 말하면서 26절에 샬롬을 합세해가지고 영을 향한 축복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 몸의 웰빙 전 인격적인 웰빙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지고 아울러져서 궁극적인 웰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정하심을 어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함을 얻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요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 안녕이라는 그 짧은 말 안에 숨은 무한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샬롬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훑어봤는데요. 그 다음 과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죠. 샬롬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샬롬이 필요한 계절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반도 샬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산상수원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했죠. 피스메이커 하나님은 피스메이커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피스메이커 되라는 뜻이죠. 분쟁이 일어나도 내가 먼저 화해를 제안합니다. 막힌 담을 허는 일입니다. 분쟁 지역에 달려가서 화해를 위해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듬어주고 서로 중재하고 화해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이시고 그래서 나와 같이 불완전한 샬롬이 없는 인간을 피스메이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소명을 콜링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타인을 품어야 하는 고통의 유대감을 통해 지역교회가 단결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평화의 회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지금까지 샬롬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깊은 의미의 샬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고정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샬롬에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축도까지 한 사실도 아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이 듣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천사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말이지요. 샬롬을 가지고 오신다? 네, 이 땅에 샬롬이 없단 말이겠죠. 적어도 이 시간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과연 샬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왜 이 땅에 샬롬이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이 궁색하지만 설명함이 이렇습니다. 성경 당대의 문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셨을 때의 그 효과는 다시 오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으로 평화가 완전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 제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Redemptive Hope, 구속사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샬롬도 Redemptive Shalom, 구속사적인 샬롬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도 평화 협정으로 사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미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사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샬롬은 아직까지 미래의 영역인 것입니다. 물론 그 평화 협상이나 종전 뭐 노력이나 안보 협약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샬롬을 이야기했는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세상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지구 공동체에 암울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샬롬은 따로 있다라는 관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읊어대는 종교 영지주의입니다. 샬롬을 미래의 것으로 떠넘기지 마십시다. 제가 구속사적인 소망처럼 구속사적인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샬롬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샬롬을 기대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 샬롬은 현실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에이 그냥 다 괜찮을 거야 샬롬이야 이렇게 퉁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밥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영적인 샬롬만 전하는 설교, 사람들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친구가 되어줄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샬롬을 가까운 친구라고 설명한 적 있죠.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가 샬롬입니다. 샬롬. 사람들이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데 친구 샬롬이 되어줄 생각 안 하고 원래 인생은 다 혼자 사는 거 아이가?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뚤어지고 불의한 정치가 사람들을 샬롬 없는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그런 악한 정치를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교회?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첨예하고 날카로운 이 피라미드 사회, 우리가 영화 오징어 게임을 봐서 알죠. 사람들이 서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악의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야, 네가 더 빨리 올라가라고 호루라기를 불러주는 교회, 목사. 샬롬을 파괴하는 오징어 게임 디자이너를 폭로해야 샬롬이 회복됩니다. 우리 몸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념의 샬롬 세계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한때 유행했던 영지주의와 딱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 상당수가 영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샬롬은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배고픈 자에게 빵을, 외로운 자에게 사랑의 샬롬을 실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그 불의한 현실에 맞서서 공의와 정의와 샬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만드는 당신의 제자가 될까요? 주님, 저희들이 샬롬에 대해서 묵상하게 주옵소서.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샬롬의 그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고, 주님, 완성된 샬롬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 샬롬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